오늘 한밭제일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온정성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또 그 사랑의 능력과 사랑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저를 불렀습니다. 저희 교회가 경상남도 함양에 있는 교회였는데 우리 교회 역사가 그때 약 70년, 지금은 120년 역사가 된 교회입니다. 어른들이 약 100명 모이고 중고등학생들, 어린이들도 약 100명 정도 모이는 아름다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가지고 우리 교회 역사가 70년 가까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한 사람도 헌신해가지고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된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1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목사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쇼크를 받았습니다. 역사가 70년이 되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헌신해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죄종이 된 사람이 없다는 데 대해서 쇼크를 받았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선교사님들이 서부 경남에 와서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저희 교회인데 그런 교회에서 헌신자가 한 사람도 안 나왔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제일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일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 기도받고 또 우리 가정이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왔는데 목사님께서 어렵게 부탁하는 그 말을 제가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목사님께 순종하며 또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왔는데 1호가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 거절할 이유가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을 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게 되는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신학대학원에 합격을 잘했습니다. 합격한 다음에 시간이 한 달 정도 입학식까지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의 미련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생애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김해에 있는 무측산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편지가 한 장 와 있었습니다. 김해에 득촌교회가 있는데 그 한센시 보락에 있는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게 목사님께서 온 편지인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제가 그때 대구에서 살고 있었는데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대구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되시면 김해로 찾아오시라고 하면서 교회까지 오는 길을 상시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해에 있는 그 득촌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신학교에 가가지고 누가 합격했는지 이렇게 다 확인하고 그래서 전도사님 학생들을 위해서 그 전도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신학교 가가지고 저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만나자고 하는 내용으로 편지가 왔었습니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김한용 목사님이신데 목사님께서 인사가 끝난 다음에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가 3년 전부터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한 30명 있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3년 전부터 좋은 교육 전도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해 왔는데 저와 함께 이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땀을 흘려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로 가슴이 뜨거워졌고 뭐 이 교회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 봉사교회가 있어야 되고 또 교육전도사로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편지안정 때문에 제가 그 교회에 갔는데 제가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것은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사님의 그 인격적인 그 말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땀을 흘려주지 않겠습니까? 그 목사님의 인품에 감동이 돼서 너무나도 깊습니다. 두 번째로는 3년 동안 온 교회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좋은 전도사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3년 동안 기도한 이런 교회에 인도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오기로 결단을 하고 이렇게 신학생이 되면서부터 김해에 있는 그 교회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을 주일마다 가르치고 성가대 지휘를 하고 어린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 생활이 너무나도 그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원 2학년이 될 때에 그 목사님께서 갑자기 부산에 있는 수영중앙교회에서 청빙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부산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가? 그때 당시 신학교 들어가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바뀌면은 전도사들도 다 바뀐다는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면 또 다른 교회 봉사 지역을 찾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 네 분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온 교회가 전도사님을 담임 교육자로 모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영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노회에서 그 부산에 용어동에 계시는 유명하신 신구식 목사님이 당회장 목사님이 되시고 제가 담임 교육자가 돼서 신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하면서 교회에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어른설교, 수혈설교 모든 걸 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담임이 되고 나서 첫 설교를 요한일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서로 사랑하자는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한 며칠 이후에 그 교회 할머니 집사님 그 자녀들 그 혼사 문제 때문에 부산으로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산속에 있었기 때문에 국도까지 한참 걸어 나옵니다. 여름인데 장마철인데 비가 계속 왔습니다. 기다리는 버스는 오지 않고 승용차 한 대 지나갔는데 한순간인데 물벼락이 저희들 쪽으로 이렇게 날아왔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딱 몸을 피해가지고 물벼락을 맞지 않았는데 손말에 약한 그 할머니 집사님은 치마제 그리고 한순간에 다 젖어버렸습니다. 그때 제 머리가 딱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말이 있는데 너는 위선자야.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자 말씀은 잘 전했는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손이 약하고 발이 약한 할머니 한 사람도 지켜주지 못하는 너는 위선자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을 그만두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 그만두라. 막 이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의 젖은 치마 저고리를 볼 때마다 너는 위선자야. 그때 제 자신의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구나. 정말로 위선자구나. 교회에서는 사랑하자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나만 살고 보자는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한순간에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없었어요. 일을 다 보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이틀 후에 주일입니다. 또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너는 위선자야 지금이라도 그만둬, 이것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망도 갈 수가 없어요. 갑자기 주의 종인데 그래도 도망도 못 가잖아요. 어떻게 준비를 해가 주일날 봉사를 했는데 설교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설교 전에 금요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저희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을 하고 여러분들 사랑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어떻게 설교를 마치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끝나면은 또 집에 가서 점심 먹고 오후 2시 예배 다 모입니다. 할머니 집사님이 저쪽으로 오는데 제가 만약에 전도사님 실망했습니다 그런 말을 한다 그러면은 진짜로 주의 종 가는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까지 떠오르는데 점점 가까이 오는데 할머니 집사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잘못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승용차 운전수가 잘못됐습니다. 물벼락을 이렇게 치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 때문에 전혀 괴로워하지 말라고, 전도사님이 그렇게 괴로워하면 자기가 괴롭다고,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의 삼 사람에게 받은 위로의 말씀 중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되었어요. 주일 오후 예배도 끝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 예배는 없는 교회였어요. 오후 예배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제가 독신입니다. 마음은 이렇게 불안하고 위선자라는 것은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데 주의 종이 갈 곳을 아무리 찾아도 강단 밑에 그곳밖에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무조건 회개를 하고 있는데 한밤 2시쯤 됐는데 평생 신앙생활 제가 모태신앙인데 처음 경험했어요. 어리석은 종아 왜 그것 때문에 염려하느냐. 그러면서 복음서를 읽어라. 내가 나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했으며 또 그들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했는지 내가 이미 다 모범을 보여놨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찾아가지고 그대로 네가 실천하는 것이 바로 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다. 왜 어떻게 사랑하면 좋은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하느냐. 그러면서 갑자기 영화 장면처럼 환상 속에서 그 화면이 떠오르는데 그것이 바로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경험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복음서를 읽으라 그랬어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복음까지 증독을 하면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나타냈으며 또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자기 사랑을 나타냈는가 하는 그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찾으니까 사복음서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삶을 40가지를 빨리 찾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나의 삶 속에 실천하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보니까 오리를 가고자 하는 집게 심리를 걸어가라 그 말씀이 나와요. 아, 그때 막 영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사랑은 같이 걷는 거구나. 그러면서 1번 사랑은 같이 걷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랑 같이 걸었는지 또 찾기 시작했어요. 제자들과 같이 걷고 백부장하고 같이 걷고 누가복음 24장에 가니까 엠마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같이 걷고 같이 걸으면서 11km를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걸어가면서 대화를 하시고 아 사랑은 같이 걷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집에 손님이 오시면은 그냥 현관에서 안녕히 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끝이었어요. 우리 마을에서 버스 타는 데까지 몇 킬로 걸어가야 됩니다. 산속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손님이 오시면은 이제 우리 집에서 국도까지 같이 걸어나갑니다. 몇 킬로 걸어갔다가 혼자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분명히 혼자 돌아오지만은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 그런 영적 스릴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뭘 많이 가져오세요. 계란도 놓으면 가져오시고 그리고 단감도 따면 가져오시고 교인들이 너무 사랑이 많아요. 우리 지역에 단감이 많은데 주의 종을 주기 위해서 어떤 그 성도님들은 단감은 한 나무에 그름을 가장 많이 주고 잘 이렇게 키워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에서 열리는 모든 감은 다 따가지고 와요. 그리고 계란을 놓으면 양계 양돈이 많이 하는 곳인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계란 있잖아요. 그것은 그 또 굉장히 많아요. 막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사랑이 많은 곳인데 그분들이 집에 오면은 이제 돌아갈 때는 제가 그 집까지 같이 걸어가요. 그래서 행간까지 같이 가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은 같이 걷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들과 지도하면서 시간만 나면 학생들 불러가지고 같이 걷습니다. 쉬는 날 같으면은 오늘은 등산 가니까 몇 시까지 다 모여라 해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책임자를 맡기고 준비물을 정리하고 해가지고 또 하루 종일 같이 걷고 돌아옵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몰라요. 그때 한 30명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서 사도신경을 차근차근 애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신앙의 기초가 딱 잡혀 있으니까 애들이 잘 자랐어요. 그 학생들이 자라서 지금 저의 선교 후원을 열심히 해주고 있는 그런 그 성인들로 이미 다 자랐어요. 성경을 계속 읽는데 또 주님께서 으르만지사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베드로의 장모님 집에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그 손을 으르만지시고 기도할 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주님께서 그 눈을 으르만지십니다.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의 그 귀를 으르만져주십니다. 말을 잘 못하는 그 장애인에게는 또 입도 으르만져주십니다.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주님 이겁니까? 2번 사랑은 남을 타치하는 거, 으르만져주는 거. 그때부터 병원에 방문을 하거나 우리 아픈 신자들을 만나면은 그냥 그 전까지는 손을 잡고 기도한 일이 없었어요. 아, 사랑을 어루만지는구나 하면서 가족들 다 같이 손을 딱 잡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것이 사랑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교회 예배가 끝나면은 이전에 목사님들도 악수를 하지 않고 그냥 인사하고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악수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오면은 제일 먼저 제가 악수해서 손을 탁 이렇게 내밉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놀래가지고 손을 뒤로 이렇게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한 분 한 분 이렇게 훈련이 되니까 예배 끝나면은 정말로 악수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손가락이 약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손가락 악수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내밀어 주죠. 그러면 여기를 잡고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또 성경을 계속 읽어보니까 사랑은 같이 먹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같이 먹어요. 그리고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는데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제자들에게 와서 어떻게 보통 사람도 저런 죄인들과는 먹지 않는데 너희 스승은 저런 사람과 어떻게 같이 먹을 수가 있는가 하면서 비난을 하는데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은혜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기 왔다고 하면서 그들과 함께 먹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서 아, 사랑은 같이 먹는 거군요 하면서 이제 누구랑 먹을 것인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70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가 계세요. 조그마한 움집에서 살고 계시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딱 방문을 열면은 바로 돼지우리가 있습니다. 여름 되면은 파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름 되면 우리 집에 파리채가 보통 그 몇 개씩 이렇게 그 날아가게 돼요. 그 정도로 파리가 많은데, 잘 혼자 사시는 분들 집에 찾아가서 토요일 오후 되면은 갑자기 찾아가서 정신 먹으러 왔습니다, 밥 주세요 그러면은, 그런 일이 그동안에 한 번도 없는데 갑자기 젊은 전도사가 와가지고 밥을 날 하니까 이분이 더 놀래가지고, 없습니다 전도사님 가세요, 없습니다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방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어쩔 수 없죠. 먹는 대로 같이 먹고 싶습니다. 이제 차례 옵니다. 같이 먹으면서 언제 발병이 돼서 이 말에 오게 되었습니까? 한 분 한 분 이제 그동안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밥을 먹는다는 이것은 배를 채우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다른 의미가 엄청나게 있었어요. 걷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어루만져 주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 의미들은. 제가 그때 크게 그 저희 삶이 변화되는데, 이 손가락이 약한 분들이 같이 먹는 게 참 부담된다는 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우리는 숟가락질, 젓가락질을 마음대로 하는데 손가락이 약한 분들은 그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먹는 모습을 다른 사람께 보여주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혼자 먹는 게 오히려 편한데 갑자기 앞에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제대로 먹지 못하죠.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나는 평생 동안 10개 손가락 자유롭게 움직이는 이것만 가지고도 평생 동안 하는 게 감사함이 살아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은 같이 먹는 거구나. 그러면서 70 가구가 있는데 제 나름대로 이 가구는 1번 사랑, 이 가구는 2번 사랑, 이 가정은 3번 사랑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마을에서 신학교 3년, 졸업 후에 3년 2개월, 6년 2개월 동안 목회했는데 그것이 조국에서의 첫 목회이고 마지막 목회였어요. 그 한 교회만 섬기다가 그 교회 파송으로 1985년 2월 7일에 일본으로 파송받아 들어갔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가 봉사한 교회는 그 교회가 유일한 교회이고 마지막 교회이고 첫 교회였습니다. 가정마다 방문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해 보니까 6년 2개월 지냈는데, 처음에 갈 때는 약 한 85% 정도 크리스찬 마을이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몇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 가정에도 찾아가서 밥 달라고 하고 그들을 또 같이 걷기도 하고, 6년 2개월 사이에 성령께서 그 마을 전체가 100% 크리스찬 마을이 되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 돈 가지고 나타난 사랑 하나도 없었어요. 아,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보이신 그 참된 사랑, 돈 하나도 없어도 나타낼 수 있는 다 그런 사랑이에요. 40가지가 다 그런 것들이었어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주로 동사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찾아갔을 때 주님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고 눈이 어떻게 움직이고 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입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런 차원에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말로 그들을 격려하며 사랑했는가, 동사형을 중심으로 찾아보면은 저는 40가지를 찾아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영적 의미까지 정리가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깨달은 대로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사랑 하나하나 실천하면은 이 주님의 사랑 속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사람을 이렇게 축복해주는 그런 능력이 얼마나 큰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다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서로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의 삶을 세 가지를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하루 앞둔 그날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죽으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그날이 가까운 줄 아셨어요.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 자기를 대신해 이 세상에 남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는 떠나지만은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는 어떤 사랑을 나타냈습니까? 13장 1절을 볼 것 같으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영어 성경 보면 He loved them to the end. 끝까지 to the end 이 말씀은 마지막까지 목숨이 떨어지는 그 시간까지 사랑하라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일본어 성경이 참 재미있게 되어 있어요. 일본어 성경은 소노 아이오 노코스도 도코로 낳고 심에 살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가지고 있는 사랑이 100%가 있는데 100%를 다 사용하고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이 제로가 되도록 하는 그렇게 사랑을 실천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데 그냥 남겨두지 않고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주고 자기에게 제로가 되도록 할 때까지 사랑했다. 우리 성경은 끝까지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참 사랑은 그냥 기분 좋을 때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목숨이 다는 그 순간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을 가족들이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이제 자기에게는 더 줄 것이 없는 제로 생태로 딱 만드는 이것을 주님께서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해 주시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자녀가 4명이 있습니다. 딸, 아들, 아들, 아들 다 결혼했습니다. 손자, 손녀가 이제 10월에 한 명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7명이 됩니다. 그런데 자녀를 키울 때 제가 실수했던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 우리 어릴 때 놀아준 일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나 많이 놀아줬잖아. 그러니까 언제 놀아줬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어요. 아니 동네 공원에 가서 공도 같이 차고 많이 놀아줬잖아. 그런 거 말고라는 거예요. 데리고 여행도 좀 다니고 외국도 좀 다니고 그런지는 못했는데 애들이 놀아줬다는 그 말은 자기들을 데리고 먼 곳에 데려가는 걸 원했는데 나는 동네 공원만 생각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또 원할 때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아 그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내가 그때 그때마다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아낌없이 주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왜 더 줄 수 있었는데 이것밖에 못했는가. 아 그때 내가 철이 들었는지 너희들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던 건데 미안해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생활에 안 되고 힘들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본인이 더 괴로워요. 그럴 때 부모들이 대학을 졸업한 녀석이 취직다는 거 뭐 하고 있어 그런 소리 하면은 그 한마디가 평생 동안 이 자녀들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럴 때 아빠 엄마는 괜찮아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를 신뢰 너는 할 수 있어 하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면서 빚을 내더라도 그때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늘 공급해 주면 그 자녀들이 취직이 되고 나면 평생 동안 자기를 끝까지 끝까지 믿어준 아빠 엄마 고마워요 하면서 막 취직을 하면은 첫 달부터 고맙다고 돈을 가져와요 부모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줄 수 있는 거 100% 줄 수 있는데 조금만 주고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삶을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주고 자기에게는 제로 상태로 내가 주님께 딱 돌아가는 이런 사랑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만 있으면은 사랑의 능력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두 번째 주님께서 보여준 사랑은 배반을 당해도 사랑했어요. 요한복음 13장 읽어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을 배반한 그 가룟 유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2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는 주님의 제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만은 주님을 자기의 왕으로 자기의 주인으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어요. 주님께서 잘 아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잘 못하는데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간단하게 자기 원하는 대로 지배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팔리는 생각을 그래서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사탄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를 팔려고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듣겠냐면은 13장에 보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베드로부터 한 명 한 명 씻기는데 가룟 유다 발도 씻겨주십니다. 여러분 얼마 이후에 자기를 배반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전혀 차별하지 않고 그 발을 씻겨주셨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가룟 유다 발을 씻길 때 예수님께서 정말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 유다야 너는 아직도 기회가 있어 시간이 있어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하면 돼 하면서 그 스스로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다른 제자들보다 더 천천히 발을 씻겼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빵을 떼어주고 같이 먹는데 주님께서 가룟 유다도 전혀 차별하지 않고 그대로 떼어줍니다. 요한복음 13장 읽어볼 것 같으면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면서 이런 자가 나를 팔리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한 7번 정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딱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유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멸망했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를 그렇게 주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한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배반을 당할 줄을 아시면서도 차별하지 않고 그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에게 떡을 떼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갈 때에 배반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선교를 하면은 더 많습니다. 온갖 희생을 다 치르면서 돌봤는데 배반하고 떠나는 이런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유다를 생각해요. 주님이 가르치고 지도해도 유다도 이렇게 배반을 했는데 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셔. 그렇게 생각하면 배반을 당하더라도 그냥 몇 분 만에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저기 나를 배반해 이렇게 되면은 막 마음의 상처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참사랑은 주님께 보이신 참사랑은 배반을 당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면서 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것이 바로 참사랑임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하나 더 찾기를 원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볼 것 같으면은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항상 자신감이 넘쳤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한 일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때가 온다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다른 제자들 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36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쯤 되면은 베드로가 좀 철이 들었다면은 주님 정말로 나는 약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답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약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 베드로가 다르게 쓰임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하고 저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목숨을 주로 해서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약합니다. 주님 그런 일이 없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막 베드로가 간절하게 기도했다면은 다르게 쓰임 받았다고 저는 생각돼요. 결국은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세 번 주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참 인간은 아무리 약속하고 큰 소리 치더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무너질 때 뭐 전략을 세워가지고 몇 년 걸리면 무너진다 그런 것이 없어요. 한순간에 가룟 유다도 무너지고 베드로도 무너지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부인하고 배반당했을 때에 그러면 상대방 나의 사랑의 대상에서 완전히 끝난다 그것이 아니라 그런 때도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줄 뿐 아니라 베드로를 위해서 조용하게 기도해 줍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보면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께서 이 사건이 있을 때 동시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네가 실패해서 나를 부인하지만은 회복된 이후에 너와 같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굳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어 가지고 주님의 제1의 제자로 이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 사랑은 주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은 부인을 당하더라도 버림을 당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대해주고 지금은 실패했지만 쓰임받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주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이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이신 사랑들입니다. 복음 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주신 말씀이고 온 천하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직전에 주신 말씀인데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일은 서로 사랑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이 두 가지 명령 이거 교회가 지키면은 교회가 아마 불덩어리가 될 것 같아요. 사랑은 능력이 있고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겠습니까? 저는 복음서를 통해서 몇 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삶을 살게 되면은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나의 그 삶을 보고 너야말로 진짜 예수님의 제자이군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기도 응답받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루라는데 그 문맥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요한 1서 3장 22절과 23절에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주님께서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뭔가 응답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 내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고 있는가 없는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랑만 확인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줘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영적 기쁨이 풍성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이거 서로 사랑하는 말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가운데 기쁨이 나타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에 영적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이 표정으로도 나타나고 걷는 폼에도 나타나고 은혜도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참 이런 그 하나님과의 기쁨 교제 속에 영적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되면 기쁨을 넘치게 되고 그 기쁨 넘치는 모습이 그냥 말로도 나타나지만 표정으로도 나타나고 그 인상으로도 나타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얻는 축복은 우리 속에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종종 두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내어쫓는 비결은 아주 간단해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일본의 어느 잡지를 보니까 그 수면제 만드는 회사는 안 망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매년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가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안 망한대요. 영적으로 해결하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면은 두려움 다 물러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줍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 만날까 봐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또 오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도 약을 먹고도 해결을 못하는 이 모든 그 대답이 바로 이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얻는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 가장 스릴 있게 깊이 알게 되느냐,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 그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해주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것을 영적인 눈이 열리가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스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할 때에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 김해에 있는 그 교회에서 이제 일본으로 저를 파송해 주가지고 1985년 2월 7일에 들어갑니다. 일본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이제 일본에서 뼈를 묻기까지 선교를 해야 되는데 롱타임으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준비를 하면 가장 좋을까요?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이 선교사로 나갈 때는 항상 훈련생들을 양화진에 데려가세요. 양화진에 보면 미국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정말로 돌아가셔가지고 그 선교사들 무덤이 많아요. 그런 걸 쫙 보면서 선교라는 것은 그날에 가서 뼈를 묻는 것이다 이런 훈련을 받았어요. 요즘은 훈련 단지들 그렇게까지는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선교지 가면 뼈를 묻어야 되겠구나 그런 걸 그렇게 배웠어요. 양화진에 가서 보니까 그 미국에서 떠나올 때부터 유언장을 다 남기고 왔더라고요. 와서 풍토병으로 몇 년도 안 돼서 한국에 돌아가는 어린이들도 있고 그래요. 자세히 읽어볼 것 같으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구나. 아, 선교라는 것은 그 나라에 가서 뼈를 묻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뼈를 묻기까지 선교하려면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동경 그 기독신학교를 저를 인도해가지고 바로 어플라이해가지고 학생 비자를 받아가지고 바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2월 7일에 들어갔는데 한 달 동안 일본말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일본에는 4월에 학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신학교 입학식을 딱 갔는데 우리 동기가 18명입니다. 입학식 끝난 다음에 바로 사무실에 가서 등록비와 학비와 입학금을 이렇게 다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돈을 내러 갔는데 와타나베 시계라는 그 사무직원이 당신 학비와 등록비, 입학금 모든 1년분 필요한 돈을 어느 누군가가 다 이렇게 지불하고 갔습니다. 당신은 공부하면 열심히 하세요. 그랬어요.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니까 또 찾아갔어요. 이름이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그분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름은 가르쳐 줄 수가 없고 공부만 열심히 하세요 그랬어요. 지금까지도 그분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다 그때 제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생각은 이놈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네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고소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네가 더 잘 알지 하면서 1년은 학비를 누가 다 냈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니까 적당하게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일을 사랑의 수고를 하고 갔는데 적당하게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지낸다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놈아 네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곳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네가 더 잘 알지 막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니까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재미가 있었어요. 직장을 연기는 것도 그렇게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3년이 그냥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딱 한 학기 공부 끝난 다음에 그때 애기가 어렸기 때문에 병원에 종종 가지 않습니까? 고미야마 셋째고 할머니 의사가 계시는데 그분은 모든 과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의사예요. 동경여자의학과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80이 가까이 됐는데 자기 개인 클리닉을 그 또 하면서 종종 시간이 있을 때는 병원에 가서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시는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불러요. 내가 당신을 도와주고 싶은데 뭘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뭐든지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 의사 선생님인데 그래서 제가 목사이고 선교사인데 앞으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면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자리에서 아무도 살지 않고 있는 자기 단독주택이 하나 있는데 그냥 교회로 5년 동안 무료로 줄 테니까 교회 개척하라고 믿지도 않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5년 후에 자기 아들이 결혼하면 그 집에 살기 때문에 5년 동안 월세 필요 없고 공짜라고 그냥 교회 개척하라고 간판 달아도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 예수를 믿지 않는 의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부에서는 선교지로 나가면 2년 동안은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기간이기 때문에 개척하면 안 돼요. 차도 사면 안 됐어요. 그때는 선교본부로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선교부장님하고 책임자 두 사람이 바로 동경으로 비행기 타고 날아왔어요.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집도 보았습니다. 이쪽에서 개척교회 허락해야 제가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두 사람 다 일본말을 못하면 오케이 할 수 없지만 집사람은 제일교부 3세로서 일본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일본 여든사로 있을 때 저와 만나서 결혼했기 때문에 뭐 일본말이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완벽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두 사람 다 일본어 못하는 건 안 되지만 한 사람은 완벽하니까 특별 케이스고 월세를 내는 것도 아니니까 허락해가지고 동경의 아다치 아이노교를 그래서 개척하게 되었어요. 그때도 제가 아주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신학교 공부하면서 이제 또 교회를 개척 시작했기 때문에 더 바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애기들이 했기 때문에 집사람은 또 더 바빠지는 거예요. 바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스릴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막 기쁨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하나님 통장 월세 비쌀 때인데 매달 십몇만 원씩을 일본 돈으로 내야 되는데 돈 안 내고 개척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이놈아 네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곳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지? 그렇게 하면서 막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임만누엘의 영적 스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했죠. 1년 전도하면 한 10명, 2년 전도하면 한 20명, 1년에 평균 10명씩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 3년 공부 수료로 끝난 다음에 이제 8년 6개월 동안 거기에서 봉사하는데 하나님께서 매년 한 10명씩 붙여주니까 교인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그 5년 동안 그 의사 선생님 집에서 개척을 했지만은 약속대로 5년 후에 나와야 되는데 이제 열심히 건축 헌금을 모아가지고 한 3천만 엔을 모았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돈을 빌려가지고 5천만 원 건물을 사가지고 예배당으로 살려고 하려고 하는데 5천만 원 집을 찾는데 찾을 집이 없어요. 찾고 찾아도 겨우 찾은 것이 역 앞에 그래서 1분 거리에 라이온스 만션 1층에 그 사무실이 많은데 그걸 다 분양해 팔고 있어서 22평인데 일본 돈으로 그때 8,700만 원이었어요. 한국 돈으로 8억 7천쯤 되는데 근데 우리는 예산이 5천만 원인데 3,700 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외에는 살 곳이 없어요. 참 여기에서 가깝기 때문에 좋기는 좋은데 우리 예산보다 훨씬 오버하기 때문에 당황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아이자와 에이코라고 우리 교회 회계를 담당하는 그 여자 집사님이 싱글인데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서 20몇 년 동안 일했던 자매에 있어요. 근데 그분은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는데 그 회계니까 교회 재정을 제일 잘 아는데 저에게 찾아와서, 일본에서는 목사님도 센세이라 그래, 선생님이라 그러는데 박센세이, 이 라이온스 마신 22평이 홀이 하나님께서 사가지고 교회당으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까? 저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사라는 그런 사인을 내게 해주는가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게 묻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라고 사인을 아직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럼 더 기도해 보시고 그래요. 일주일 지나니까 또 찾아왔어요. 박 선생 이거 사라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으면 그러는데 거짓말도 못하고 하나님이 사라 꿈에도 나타나지 않고 음성으로도 들려주지 않는데 내가 그냥 사인을 받았으면 이렇게 거짓말도 못하고 기도 중입니다 하니까, 이분이 목사님이 안 받으면 누가 응답을 받느냐 이런 뜻으로 참 저를 처량하게 보면서 또 돌아갔어요. 일주일 있으니까 또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하나님께 그 사라는 그런 그 사인을 받았냐고 그래요. 아, 그 내 사인은 음성도 듣지 못하고 뭐 환상에도 나타나서 그거는 안 되고, 또 그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사람 저는 항상 조심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못하고 그런데 근무로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도 답답한지 그러면 삽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돈은 어떻게 구합니까 하니까 그분이 회계니까 돈은 자기에게 맡기달래요.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20몇 년 동안 아버지에서 일하면서 자기 월급을 다 모아놨는 모양이에요. 자기 미래를 위해서. 근데 이때가 주님이 주신 찬스라는 것을 알고 자기 마음속으로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그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자기가 나머지 돈 필요한 것들을 다 해가지고 22평 그 홀을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교회가 이제 자체 빌딩을 가진 것이 일본에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성장되었어요. 그때에도 제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은 이 아이자와 에이코 이 싱글 집사님이 돈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참 하나님께서 주님 사랑하는 사람 일본 땅에도 많이 남겨두셨구나 하면서 그때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예배당을 마련하니까 온 성도들이 정말로 좁은 그 주택에서 예배드리다가 이제 그래도 22평 얼마나 큽니까? 영적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다 알아요. 이건 우리가 한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성장되는데, 성장되니까 그 에다가와 지역에 그 분리개척회가 하나를 더 세웠어요. 근데 두 개가 잘 자라 지금 다 성교하는 교회로 다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 교장 선생님이 동맹기독교단 소속 그 목사님인데 신학교 3년 공부 끝나니까 그 동네 교회를 잊지 말고 동맹교단에 들어와서 함께 일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이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은 평생 동안 성경을 천독을 하신 분이에요. 지금은 1100독 정도 했을 거예요. 아, 그래서 동맹기독교단에 그분이 추천해가지고 뭐 정식으로 동맹기독교단 목사고시를 보고 모든 외국인 중에서 제가 1호로 동맹기독교단에 모든 외국인 중에 1호로 목사가 되어 있어요. 제가 동맹기독교단 들어간 지 지금 약 그 36년 이상 되는데 지금은 추천해가지고 한국 유닛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32 유닛이 동맹기독교단 목사가 되어가지고 한국 선교사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년 6개월 나다치 아이노 교회 사역 잘하고 있고 이제 교인들도 약 그 어른들이 약 80명 90명 애들이 참 많았어요. 젊은 부부가 많고 그리고 젊은 부부들이 헌신해가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헌신된 목사가 10가정이 태어났어요. 저는 젊은 사람, 똑똑한 사람 있으면은 헌신해라, 헌신해가지고 막 좀 이렇게 격려를 많이 했는데, 진짜로 청년들이 불을 받아가지고 헌신해가지고 미국에서 목회하는 사람, 일본에서 목회하는 사람 계속 늘어가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재밌게 목회하는데 이제 갑자기 일본 동맹기독교단 이사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가니까 삿포로, 홋카이도 삿포로 가서 교단 차원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위에서 기도해 보시오 하면서 집어고 가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기도하겠다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이건 내가 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일어났는데 한 가지 걸려요. 처음 개척한 이 교회 좋은 목사님이 오지 않는 한 떠나는 것은 양심상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간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그 목사된 그 목사님들이 몇 가정이 있으니까 일본 신학교 3년 졸업 후에 2년 5년 동안 저와 함께 사역하다가 미나미 아프리카 보츠드럼 대학에 그 공부하러 간 목사님이 계셨어요. 석사과정 끝나고 이제 박사과정 딱 들어가는 그때인데 전화를 했어요. 국제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목사님이 만약에 이 교회 와서 목회를 주신다 그러면 제가 삿포로에서 개척을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양심상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있는 그대로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참 재밌어요. 교회를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교회가 원한다면 박사과정 바로 포기하고 내가 동경으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대답을 해주니까 저도 바로 교단에 전화해가지고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삿포로 개척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동맹교단에서 교단 차원의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우리의 생활비와 사역비와 또 집을 하나 미리 사주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 교단의 그 기도와 물질을 제가 10년 이상 동안 받았어요. 그런 기도와 물질을 받고 삿포로 가서 1993년 10월 달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거기도 단독주택 하나 사주었기 때문에 조그마한 리빙에서 우리가 살면서 개척했는데 그냥 교회 현관에 신삿포로 성석에 간판 하나 걸고 바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거기 가서도 참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순종만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선교를 하니까 거기도 마찬가지 1년에 보통 10명씩 정도가 이렇게 교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삿포로 가서 개척한 지가 이제 32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 택한 사람들이 계속 오게 되니까 아, 올 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라면서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격려하면서 처치 매니지먼트 교회 형성을 해나가는데 교회가 잘 자랐어요. 그래서 일본에는 와서 보시면 알지만은 거의 교회 구경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찾기가 어렵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우리처럼 걸어가면서 보이는 게 십자가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합니다. 시단위도 아직 6시에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없다는 맨날에는 아예 구경도 못하는 거죠. 교회가 너무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분리 개척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해가지고 100명이 넘어가면은 교회 없는 지역을 택하고 교회당을 하나 지어주고 또 우리 성도들 한 달 동안 기도를 지켜요. 한 달 동안 기도한다면 이 사역자와 이 개척되는 교회 가서 주님께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사람은 자원해서 신청하라 그래요. 딱 신청한 사람 그대로 한 사람도 당신은 안 됩니다 하는 사람 없고 사역자와 함께 그대로 교회에서 파송 예배 드려가지고 분리 개척에다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분리 개척에가 나간 교회들이 지금 이제 6교회였고 이 성수교회하고 7교회가 공동체 교회가 되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 외에는 다 자립교회가 되어서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의 일의 파트너로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에 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파트너 동역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대로 사랑하고 그대로 복음을 전하면 돼요. 우리가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지 그 이 사람을 네가 구원하라 그런 명령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건데, 복음 전파를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명령,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일에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낼 때에 성령께서, 선교의 주인 되시는 성령께서,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파트너로, 정말로 동력자로 쓰임받은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정말로 그 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헌신의 마음을 드려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전파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이를 위해서 나의 이 손도, 나의 힘도, 나의 에너지도 기쁨으로 드리게 돼서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정말 오늘 주님 만나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면서 이 일에, 주님의 명령에 이 일에 우리가 온갖 힘을 쏟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 보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설일이고 기쁨이고 영적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도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깨끗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가족들부터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입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깨끗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